오늘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대학 시절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윌리엄 문이라는 이분이 본인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가끔은 좋은 머리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속임수를 벌이는 일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 자기한테 다가온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했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멀쩡한 두 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못 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재주가 많아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거리를 지나가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던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눈에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더랍니다. 소리만 의지하고 볼 수 없는 사람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시하는 마음만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다녔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했던 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같은 처지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또 내가 그분들과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절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혹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동원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 윌리엄 문이라는 분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뭘 좀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연구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방법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글씨들을 손으로도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읽을 수 있을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머리 갖고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냈는데요. 결국에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일이 적용해 보면서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문 타입이라는 그런 그 글씨를 개발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참 소중한 건데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게 정말 나한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으면 다행인데요. 잃어버리고 나서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한테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 기회가 다 놓쳐지고 난 다음에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인은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나 4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헬라 원문에는 이 세 구절이 한 문장입니다.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읽을 때 한숨에 다 읽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전체로 연결해서 읽어야지만 전체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긴 구절을 한꺼번에 다 읽고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각 부분을 좀 나눠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 한번 비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표현인데요. 이 말은 누군가의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혹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는 바가 있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한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한 선물, 하늘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되었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눈을 떠가고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모습, 굶주린 사람이 먹는 것,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슬픔은 없고 괴로움은 없고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됐죠.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나같이 정말 달도 다 못 차서 덜 돼서 태어난 것 같은 나 같은 인간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겪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건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도드린 것들에 대한 응답들이요. 가끔은 신문에서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요. 질병 치료의 기도가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그런 조사들을 몇 번씩 그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한 적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신앙인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분명히 질병을 치료하는데 무언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조사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응답으로서 질병 혹은 어떤 일들이 결과로 벌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100%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자원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해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무언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은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무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본문은 쉽게 오해를 받는데요.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배교하는 것이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기를 바라고 신앙이 성숙하길 바라는데 성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5장 끝부분부터 6장 4절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걸음하거나 뒤로 점점 처진다, 우리가 점점 더 다운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타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과 같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던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끄럽게 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 신앙인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신앙적으로 성숙하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겠고 오랜 여행을 하면서 신발이 혹은 옷이 헤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으로 준비돼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가데스바니아에서 이 불순종과 반역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광야 땅까지 이끌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살려서 약속된 땅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 백성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버리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테니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결국에는 광야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했지만 밟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약속된 땅을 누려보는 복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더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다 맛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누려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어린 신앙생활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의 신앙생활 하다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밑바닥만을 경험하다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목사님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시죠. 부끄러운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상급들,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다 누려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혹은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누군가와 갈등만 벌이면서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가정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친구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거기 수준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좋은 것들 누리죠. 그렇지만 친구관계 혹은 가족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림만 그리다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자신의 것을 다 내주면서 살아가는 친구 혹은 가족관계를 누리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정말 가족이란 건 소중한 것이고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그려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까지는 그랬고요. 4절부터 8절에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더 이상은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때가 온다. 약속된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 땅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성숙한 신앙인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7절부터 8절에 비유를 한 가지 사용을 하는데요. 땅에 비가 내렸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떤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 데 필요한 충분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땅에 열매가 자라고 채소가 맺혔다면 그 땅은 복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땅에 충분한 비가 내렸는데 그 땅에 온통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면 그 땅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 땅을 새롭게 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불사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사른다라는 건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를 다 없애고 그 땅을 갈아서 또다시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데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시 엉겅퀴를 내는 밭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정말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숙하는 데 힘썼다면 그 사람은 이 밭처럼 복을 받는 그런 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 엉겅퀴를 내는 이 밭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버림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버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모습들을 테스트하는 때가 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불에 태워봤을 때 어떻게 버티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얘기합니다. 돌로 지어진 것도 있고 나무로 지어진 것도 있고 혹은 다른 재료로 지어진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견뎌내는 것만이 하나님이 남기시는 신앙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주셨는데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때가 됐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의 집,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에서 통과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무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3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런 일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에 베풀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느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타락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순종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은 여러 시간들이 더 남아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건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오늘 하루를 내가 보내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의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될까? 어떤 벽돌로 내가 지어야 될까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복의 비가 내릴 때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밭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들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데 내 말에서는 내 행동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가시와 엉겅기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어떤 유익과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일 텐데요.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들을 풍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신앙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성숙하고 인격적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신앙을 좀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기도를 좀 이 시간 먼저 좀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